FUN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메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잠정 합의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날 저녁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는 미국 국민들이 할 법한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이날 저녁 1시간 30분간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 합의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동시에 지출을 한정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일부 추가적인 취업 요건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 회계 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 회계 연도에는 예산 증액에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28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선거는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의 두 번째 결선 투표입니다. 20년 넘게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첫 번째 결선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케말 클루츠다로글루 공화인민당 대표에 승리했습니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이날 결선 투표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클루츠다로글루 대표보다 약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는 이날 오후 5시 마감되며 결과는 몇 시간 내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26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알샤바브 무장 세력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는 27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공습으로 알샤바브 전투원들이 불법적으로 탈취한 무기와 장비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알샤바브 전투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기와 장비를 훔쳤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소말리아 블루말레르시에 있는 아프리카 유니온 트랜지션 미션 전방기지 인근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소말리아 연방 정부와 아프리카 유니온 트랜지션 미션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의 작전 초기 평가 결과 민간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27일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17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유럽과 중동을 잇는 도로와 철도 기반 시설을 개발해 역내 교통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오만의 교통부 대표들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알수다니 총리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비석유 경제의 핵심 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라크의 주변 나라들과 역내를 연결하고 경제 통합 노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튀르키예와의 북쪽 국경과 남쪽 페르시아만까지 1200km에 걸친 지역이 연결됩니다. 이라크 정부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는 고속 열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교통위원회는 프로젝트가 3년에서 5년 내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 국경 보안을 강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점령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과 민간인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휴일인 국경 보안의 날을 맞아 러시아 연방 보안기관 부처인 국경보안국에 전한 축하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국의 이번 임무가 전투 지역 인근 선로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몇주 동안 내부에서의 공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들에 대한 무인기 공격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인근 사카라 유적지에서 고대 작업장이 발굴됐습니다. VA 뉴스 이지원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준비 중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준비 중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서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권 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북한이 위성 발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예, 과거의 북한의 행동 양식을 보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 북한은 외부의 압박, 심지어 중국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핵실험이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든 실행해 왔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면서 대립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두 나라의 반발 또는 제재 요청에 따를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란 점입니다. 이 정찰 위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21년에 그 1차 노동당 당 대회에서 이 국방 분야 5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 위원장의 특별 지시는 북한에서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그런 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움직임이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 지금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새 발사대 공사를 서두르는 등 여러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앞서서 네. 이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어떠한 제재나 압박도 북한의 도발이나 핵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과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이 도발을 중단했었고요. 이런 점을 볼 때 대화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한편 최근의 보도를 보면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 새 발사대에 새로운 지붕 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붕 건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그 미국의 그 북한 전문 매체가 그 촬영된 그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북한 그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그 한 2, 3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발사대를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또 최근에는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보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그 파란색 지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파란색 지붕이 그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식 지붕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마 북한이 그 로켓을 이제 그 발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로켓을 그 평양 근처에서 이제 이 발사대 근처로 이동시켜서 네.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것을 그 파란색 지붕으로 가리고 그 지붕 밑에서 조립 작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새로운 발사대를 거의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파란색 지붕 외에도 과거에는 액체 연료 주입 시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마 연료 주입을 위한 펌프라든가 호스 같은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마 과거와 달리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이제 새로운 발사대 주변에 벼락 그러니까 낙뢰를 피하기 위한 피뢰침 시설도 만들었고 또 로켓을 그 일으켜 세우기 위한 크레인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붕 건설을 한 것으로 볼 적에 아마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한국이나 미국 등이 그 정찰 위성 등을 통해서 북한을 자세히 지금 그 살펴보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을 해서 이것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아직 북한이 그 발사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술적 준비가 100% 완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이 위성 발사가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 정찰 위성 사업이 나라의 군사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중대 사업 실천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이제 지난달에 한 달 동안 그 행적이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다가 네. 한 달 만에 나타난 것이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위성 발사 준비 위원회 견지 지도안이었습니까? 그것 자체가 정찰 위성에 대한 김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국방 분야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 다섯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섯 가지 국방 과업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 제고 또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제고 또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이것들인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핵잠수함 개발을 빼면은 거의 모든 말하자면 이 과제들이 실행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자신들이 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겠다 이런 목표죠.
네, 이 정찰위성 발사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관심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언제쯤 그러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여러 관측과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아마 북한이 정찰위성을 준비하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당장은 발사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는 그 한국의 그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이 5월 23일입니다. 연합뉴스에 출연을 해서 가까운 장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발사 시기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그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두세 가지 요인이 지금 아마 검토해야 정확한 우리가 그 발사 시기를 점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기술적 요인인데요. 북한 그 노동신문에 실린 그 사진 등을 볼 때 아마 북한은 그 정찰 위성 군사용 정찰 위성은 이미 위성 자체는 지금 완성을 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은 그 이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새 로켓을 이동시켜서 현지 그 동창리 발사대에서 이제 이동시켜서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새 발사대도 지금 아직 100%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발사대도 이제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로켓 이동, 조립, 시험, 검사, 또 발사대 완공 이런 것을 하려면 빨라도 몇 주는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치적 그 시기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아무 날짜나 이제 그 위성 이런 것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서 상당히 그 의미 깊은 날을 택해서 이걸 발사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날이 지금 올해 그 7월 27일 그 6.25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날을 그 전승절이라고 해서 상당한 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북한이 서두른다면 아마 7월 27일 전승절을 그 전후로 발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치적 요인입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이 그 ICBM 또는 탄도로켓 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중국 북한에게 이미 경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사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뭐 제재 이런 것은 무산되더라도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핵 항공모함을 그 한반도에 배치한다든가 또는 독자 제재를 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리고 북한이 그 로켓을 발사한 다음에 이를 그 뒷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북한 당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된 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아직은 가정 상황이니까 예.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대로 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이것 자체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로켓을 쏘아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 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실제로 위반하면서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미국 국무부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이 불법 활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정도입니다. 또 한국 정부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노력과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더라도 앞서 최은기 기자가 지적한 대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그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등 추가적인 북한에 대한 조치 등에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나 이런 조치들은 현재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독자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서방국들이 제재를 추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은 25일 누리호 로켓을 쏘아서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는데요. 한국은 로켓 발사가 가능하고 북한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한번 뭐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유엔 안보리의 그 결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이 그 ICBM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사한 그 로켓 이런 것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가 이것을 그 불법으로 규정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엔 안보리가 2006년 10월입니다. 아, 대북제재결의 그 1718호를 채택을 했는데 아, 거기를 보면 이 당시 북한이 상당히 많은 그 아, 핵실험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1718호를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그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요. 또 대량 파괴무기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같은 탄도미사일을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그 ICBM 같은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같은 기술을 활용한 이 같은 그 우주 로켓 이것도 발사하지 마라 이렇게 안보리가 이제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가능하고 이제 북한은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아마 이 방송을 들은 북한 청취자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같은 우주 로켓을 쏘는데 한국은 왜 로켓을 쏴도 되고 왜 북한은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좀 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경찰관 손에 든 그러니까 법 규정을 지키는 사람의 그 손에 들린 권총은 그 괜찮지만 강도의 손에 들린 총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아 북한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그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했다가 이것을 탈퇴하고 핵을 몰래 개발한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핵 개발도 하지 말고 이런 ICBM 우주 로켓 이런 것을 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가능하고 북한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군은 25일부터 한반도 휴전선 인근 지역 경기도 포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훈련은 어떤 성격의 훈련인가요?
예, 이 훈련에는 사실 F-35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그리고 K-2 전차 K-21 장갑차, 그 다음에 한국군의 다연장 로켓포 이런 것들이 대거 동원하는 일종의 이제 화력 시범 훈련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서 미국과 한국 연합군이 이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예.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25일에 시작한 데 이어서 다음 달 2일 그리고 7일, 12일, 15일 이렇게 총 5차례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과시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억제를 위한 군사적 움직임이 사실 북한의 도발을 더욱 부추기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도 더욱 고조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해커를 제재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동시에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제재를 하는 것은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제재하는 것은 한국의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상 없었던 일이고요. 이 동시 제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은 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그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한국에 들어선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지난 24일에는 정보통신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동으로 두 나라가 북한 IT 정보통신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 이제 20개 정도 나라의 정부 그리고 민간 인사들이 참석했고요. 여기에서는 북한 IT 인력들의 활동 방식 그리고 제재 회피 수법 등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국방성 산하 정보통신기업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또 기술정찰국 등이 제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기관들이고 또 개인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좀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미국은 이번에 그 북한의 그 사이버 활동 그러니까 해킹이죠. 과 관여된 기관 네 곳 그리고 개인 한 명을 제재했고요. 한국은 그보다는 좀 많이 해서 북한의 그 기관 세 곳과 개인 일곱 명을 제재했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의 그 제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관으로서는 그 북한 국방성사나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가 제재에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기술정찰국 그리고 110연구소 평양자동화대학 네 곳을 그 제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 책임자로 알려진 김상만을 그 제재 명단에 올렸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 그러니까 진영정보회사는 인민무력부 산하에 있는 곳인데요. 러시아 또 라오스에다가 북한의 그 정보통신 인력을 파견한 그런 그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또 김상만 개인 제재가 된 김상만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진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기에서 그 북한 노동자 또 가족에게 급여 그러니까 즉 임금을 주는 것을 강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평양 자동화대학은 과거 이제 미림대학으로 알려졌던 곳인데요. 자동화대학은 북한 해커 컴퓨터를 교란시키거나 해킹하는 이런 기술을 그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기술 정찰국은 사이버 전술을 개발하고 과거에 그 라자루스라는 그 해킹 그룹을 운영을 해서 지난 2022년에 무려 그 6억 2천만 달러를 탈취한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110연구소라고 있는데요. 110연구소도 이번에 제재가 됐는데 이곳은 그 한국을 겨냥을 해서 금융기관 이런 곳을 그 해킹한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그 이번에 그 제재한 진영 기업 외에도 군수공업부 산하에 두 개 기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명기술무역회사 그리고 금성학원을 그 제재를 했습니다. 또 김상만 외에도 김기혁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김성일 그리고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전영근, 김효동 등을 개인 차원에서 제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을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북한 해커가 정말 이렇게 많은 자금을 모아들이는 건가요?
미국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국무부의 정박 대북 특별 부대표가 참석해서 연설했는데요.
예.
정박 부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UN의 추산에 따르면 이들 IT 인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매년 5억 달러 이상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보다 앞서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관계자가 그 세미나에서 언급한 걸 보면 북한이 이 암호화폐 그리고 사이버 그 활동을 통해서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여기에 보면은 10억 달러 정도를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적지 않은 돈을 IT 인력의 이런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 해커를 제재하면 북한의 그 해킹 활동을 중단한다면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도 않겠습니까?
뭐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현재 수천 명이 그 중국,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국, 한국, 유럽 이런 등지의 그 기업이나 이제 금융기관들을 해커해서 해킹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돈이 지금 북한의 그 불법 상황이죠. 그 핵개발 또 미사일 개발 이런 데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제재도 하고 이것을 그 해킹을 중단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미국과 한국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몇 명 정도 수천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중에 뭐 한 10명, 20명 정도를 제재 명단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북한의 해킹 활동이 당장 중단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 그 아이디라고 그러죠. 그 인터넷에 쓰이는 그 이름 이런 것을 바꿔가면서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해킹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그 이들을 그 제재 명단에 올려놓음으로써 미국이 차제에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치가 북한 그 해커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들을 추가적으로 제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과거에는 미국과 한국이 따로따로 이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곤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미국과 한국이 한꺼번에 공조를 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같은 인물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조해서 그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다른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제재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의 해킹 활동이 당장 중단되지는 않지만 서서히 북한의 그 해킹 활동 전모를 파악을 하고 서서히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연하자면 사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커들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제재를 통해서 각국 정부나 민간 기업 등의 북한의 불법적인 해킹 활동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로 이 북한의 이 해킹 그 요원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북한의 해킹 요원들이 활동하기에 사실 좀 안전하고 편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는 이제 해킹 활동이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해킹의 진원지를 숨기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천 명의 그 인력이 주로 중국, 러시아 등지를 토대로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이 불법적인 해킹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어떤 여러 가지 은신처 내지는 주요 피고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지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비롯해서 이 7개국 정상이 참석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특히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열린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의 성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근래 들어서 사실 G7 정상회의의 성격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규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공동성명도 바로 그런 점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무력 시위 그리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요. 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서방에 맞서서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 그리고 견제가 G7 정상회의의 핵심 과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이 평화를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는 G7은 별도의 핵 군축 성명에서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NPT 하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것은 뭐 특별히 새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미국을 비롯한 이제 국제사회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핵 보유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NPT, 그러니까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1967년 이전에 핵무기를 가졌던 국가들은 NPT상의 조약상의 핵 보유국인데요. 이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PT 조약상의 핵 보유국이고요. 그 밖에도 NPT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들은 NPT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번 성명이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NPT상의 핵보유국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G7 정상회의 폐막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situation in terms of our relations with Japan have never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일본과의 관계가 이보다 더 강력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도 긴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 3국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이죠. 인도태평양 전략.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입니다. 특히 이 북한 비핵화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그 말하자면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팽창을 견제, 저지하고 이로써 미국의 말하자면 역내 그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역내 그 핵심 동맹이자 경제 강국인 일본과 한국의 협력과 동참을 통해서 미한일 세 나라 간 공조를 긴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껄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미한일 삼각협력을 달성한다는 미국의 구상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구상에서 큰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미한일 공조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 그리고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소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얼마 전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와 관련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 있는 로즈가든은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거나 외국 정상과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로 애용되는데요. 장미가 많다고 해서 장미 정원이라고 이름 붙은 이곳은 1913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 부인 엘렌이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 엘렌 윌슨을 소개해드립니다.
1883년 4월 젊은 변호사 우드로우 윌슨이 조지아주 롬에 삼촌집을 방문했다. 일요일을 맞아 인근 교회에 간 윌슨. 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눈길을 떼지 못했는데 윌슨을 사로잡은 그 여성은 바로 교회 담임 목사의 딸인 엘렌이었다.
밝고 예쁜 얼굴, 장난기 어린 눈. 우드로 윌슨은 엘렌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얌전해 보이지만 재미있는 여성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엘렌에게 반한 우드로 윌슨은 당장 엘렌의 아버지 세뮤얼 엑슨 목사를 찾아가서 교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엘렌의 나이는 23살로 우드로우보다 4살 아래였는데요. 엘렌 엑슨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60년에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렌은 초등교육을 주로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거든요.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엘렌의 부모가 학교를 열었는데요. 엘렌도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제법 좋은 곳을 나왔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은 못했지만요. 엘렌은 늘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엘렌과 이디스,
우드로 윌슨의 First Lady들, 이런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엘렌은 주변 남자 중에 지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잘 맞는 남자를 찾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드로 윌슨을 만나자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엘렌과 우드로우는 만난 지 몇 달 안 돼서 금방 약혼했는데요. 결혼은 2년이 지나서야 하게 됩니다. 우드로 윌슨이 볼티모어로 가는 기차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정치학을 공부하러 떠나는 길이었죠. 만약 결혼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할 경우에 서로 어색한 상황을 피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렌이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랐지만 윌슨의 결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윌슨이 2년 동안 박사 과정을 밟아야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죠. 결혼하기 전에 박사 학위를 따고 먼저 직장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엘렌 엑슨과 우드로 윌슨은 1885년 6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윌슨이 교수로 명성을 쌓아가는 동안 엘렌은 딸 셋을 낳아 기르면서 아내와 어머니 역할에 충실했는데요. 가족에게 더 맛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요리를 배웠고요. 또 딸아이들의 옷을 직접 도안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엘렌은 어렸을 때 화가를 꿈꿨을 정도로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고 밀러 씨는 말했습니다.
엘렌이 10대 소녀였을 때 파리에서 열린 국제미술전에 출품해서 3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화가로서 재능이 좀 있었죠. 우드로 윌슨이 존스 홉킨스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엘렌은 뉴욕에서 1년 동안 미술학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렌이 깨달았죠. 재능이 있긴 하지만 인류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요. 반면에 남편 우드로 윌슨은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엘렌은 실제로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약 30년에 걸친 결혼 생활 동안 엘렌은 우드로 윌슨의 삶에서 중추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입니다.
엘렌은 먼저 학문적인 면에서 남편을 크게 도왔습니다. 이 우드로 윌슨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 남편에게 문학과 시를 가르치는 등 많은 영향을 미쳤죠. 독일어 책을 번역해주기 위해서 이 독일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윌슨이 연설문을 작성할 때도 옆에서 도왔죠. 우드로 윌슨은 엘렌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맞는 적절한 인용구를 알려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렌은 또 상황 판단이 빠르고 현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윌슨이 직장을 선택할 때 늘 옆에서 조언했고요. 또 어떻게 하면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드로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인 건데요. 실망한 엘렌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상관없이 나만의 것이 있다. 나만의 것을 추구할 거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908년에 다시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꽤 열심히 그렸는데요.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바로 전에 개인 전시회를 열었고요. 몇몇 중요한 전시회에도 출품했습니다. 이 그림을 꽤 많이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죠.
네, 다른 여성에 대한 윌슨의 관심은 한동안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선에서 끝났습니다. 한 차례 실연을 겪고 나자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는데요. 아내 엘렌의 이해와 헌신에 힘입어서 우드로 윌슨은 정치에 나섰고요.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서 1912년에는 28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야망이 없는 여자랍니다. 백악관 생활은 제게 아무 매력이 없어요.
엘렌 윌슨은 백악관에 이사오기 전에 퇴임하는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엘렌은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대중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만찬을 열 때면 늘 진심어린 태도로 손님들을 대했고요. 또 대통령 부인이란 위치를 이용해서 백악관 안팎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윌슨 대통령 부인들에 관해 여러 권의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당시 대부분의 여성은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회복지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엘렌 윌슨은 남편 우드로 윌슨이 뉴저지 주지사를 지내던 시절에 여러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교도소나 정신병원 같은 시설을 방문했는데 남편도 함께 데려가곤 했죠. 그러니까 엘렌 윌슨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조건을 향상하는 데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엘렌 윌슨은 백악관의 대통령 가족 공간을 수리하면서 햇빛이 잘 들어오게 천정에 채광창을 내고 화실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앞에 정원에 장미를 심어서 로즈 가든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엘렌 윌슨의 백악관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브라이트병이란 신장염에 걸려서 자리에 누운 겁니다.
의사당에 가서 의원들에게 말해주세요. 그 법안을 통과시켜주면 내가 좀 더 편히 눈을 감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님, 남편을 잘 부탁해요. 내가 죽으면 남편을 잘 좀 보살펴주세요.
1914년 8월 6일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엘렌 윌슨은 대통령 보좌관과 주치의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 의회는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윌슨 부인의 법안 또는 골목 법안이라고 불린 이 법안은 엘렌 윌슨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렌과 이디스, 우드로 윌슨의 퍼스트 레이디들이란 책을 쓴 역사학자 크리스티 밀러 씨의 얘기입니다.
엘렌 윌슨은 지금 우리가 도시 재개발이라고 부르는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엘렌은 의사당 바로 뒤쪽에 비좁은 동네를 걱정했습니다. 더럽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범죄와 질병이 만연한 곳이었거든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그런 동네가 있는 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서 그 골목에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건물을 짓길 원했던 겁니다.
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은 끝내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군인들을 동원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가운데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엘렌 윌슨의 이런 노력은 후대 퍼스트 레이디 엘레노어 루스벨트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밀러 씨는 말했습니다.
당시 윌슨 행정부 관리 가운데 해군부 차관부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엘레노어 루스벨트죠.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워싱턴에 살면서 이 백악관에도 초청받아서 방문한 일이 있었고 엘렌 윌슨도 만났죠. 당시 엘렌 윌슨이 골목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워싱턴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일이었는데요. 나중에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퍼스트 레이디가 됐을 때 처음 한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엘렌 윌슨이 추진했던 것과 비슷한 골목 법안을 추진한 겁니다. 저는 엘레노어 루스벨트가 엘렌 윌슨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렌 윌슨은 행동하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엘레노어 루스벨트에게 모범을 보인 겁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 엘렌 윌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윌슨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디스 윌슨 편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방글라데시와 그 지역 로힝야 난민들을 위해 2,6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폭력 사태에 시달렸던 버마 사람들과 버마 난민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원 자금으로 2017년 8월 로힝야족에 대한 미국의 지원 총액은 2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버마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로 피난 나온 74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을 도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새로운 자금 지원으로 인도주의적 파트너들이 미얀마 방글라데시 국경 난민들을 계속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ncluding nearly 980,000 Rohingya refugees hosted by Bangladesh, 740,000 of whom arrived in the months following August.
프라이스 대변인은 방글라데시가 받아들인 거의 98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해 그들 중 약 74만 명은 2017년 8월 라카인주에서 버마군이 저지른 대량 학살, 반인도적 범죄, 인종 청소, 그리고 다른 끔찍한 잔혹 행위와 학대를 피해 몇 달 만에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금은 또 약 54만 명에 이르는 방글라데시 마을과 버마 피난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다른 기부자들도 버마의 폭력 사태로 피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로힝야 난민 수용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와 다른 국가들의 관대함과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환대를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이 장기적인 위기에 6년째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working towards durable solutions to the crisis and will continue to partner with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the Rohingya community, host community.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방글라데시 정부와 로힝야 공동체, 현지 지역사회, 버마 내부 사람들과 계속 협력해 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조정되고 지원되는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로힝야족 문제를 포함해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버마의 상황이 허락할 때 실향민 로힝야족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지속 가능한 귀환과 재통합을 지지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는 군사 정권이 국민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끝내고 포괄적인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인도주의적 파트너들의 인명 구조 작업을 칭찬하고 환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